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인간의 조건을 초월한 역사이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의 체험을 한 제자들은 변화됩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었던 그들은 담대해졌고 또 성령의 은사를 능력을 경험한 그들은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담대한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우리 온누리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함께 서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15개 다른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기들의 난곡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기한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에는 이 성령의 사건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배척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그들에게 이 현상을 설명하게 됩니다. 모두 12명이 서 있는 중에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성령의 사건은 예언의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의 사건은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의 사건은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요엘의 예언 그대로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지역, 특정한 시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꾸게 된다고 말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약간 제가 나이를 좀 먹으니까 여기 특별히 나이 든 사람들이 꿈을 꾼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도 좀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꿈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갖게 되고 환상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를 갖게 되는 거죠.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그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모세처럼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85세가 됐을 때 그가 40대나 85세나 내가 일반이다, 심히 일반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령의 사건은 예언의 성취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런 성령의 사건이,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 사모하는 자마다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우리가, 너희가, 이 유대인들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건 로마 군인들이고 그런 판결을 내린 건 총독 빌라도다라고 말하며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담대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러니까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의 그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너희가,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의 올해 표어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인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제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는 변화되어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 거죠.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찬양 찬양 팀이 우리 특선했던 것처럼, 찬양했던 것처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십자가를 체험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새로워지는,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내용을 베드로는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라고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 성경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며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합니다.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요에서의 마지막 결론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주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음이 찔린 것이죠. 마음에 이제 찔림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찔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또 보지 못하는 것 보고 듣지 못하는 것 듣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도 감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마음에 찔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혹시 마음에 찔림이 없으면 그거는 제 잘못입니다. 뭐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고 그런데 혹시 제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를 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퀴트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 생각, 내 능력, 내 경험, 내 욕망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예비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죠. 회개 없는 성령의 임재도 회개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고통 없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자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단순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뛰어넘어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고 세례는 그런 나의 육체와 야망과 욕심과 이기심의 그런 삶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과 결단을 모든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나누는 그런 의식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이 각각이라는 표현은 물론 잘 믿는 부모님, 또 잘 믿는 아내, 또 자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보여줍니다. 하나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사실 우리가 회개할 때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거죠.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그때도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그 성령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죽어있는 우리의 연약한 영혼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령을 사모하라고,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로, 또 설교자로, 또 사역자로 사역을 할 때, 일을 할 때 제 능력이나 제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능력으로 담당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이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은혜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 되었어요. 120명이 3,000명이 되고 또 사도행전 3장에 가면 5,000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이 교회, 이 초대교회는 어떤 일을 했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고, 사도행전은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배우는 생활,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것, 세 번째는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이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신기하게 난곡방언을 말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또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후에도 보면. 그러나 그들이 했던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배운 거죠. 성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가 없고 영적인 그런 것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쓰러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물거품과 같다고 하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습니다. 마치 사람이 겉은 멋있고 화려한데 그 내면의 성숙과 인격이 성숙되지 않으면 마치 빈술의 요란함과 같이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모토 좌우명 가운데 하나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배우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많은 양육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청하셔서 배우십시오. 또 여러분이 배웠다면 또 가르치기 바랍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릴 때 그 말씀의 배경 위에 성령의 역사가 부어질 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온누리교회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진 상황에서 하목사님이 안식년 후에 돌아와서 성령 사역을 선포했을 때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체험을 우리가 경험한 것은,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간 것은 그 전에 이미 말씀으로 양육이 잘 되어진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1대1, 큐티,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 말씀으로 양육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제하며 빵을 떼는 일에 함께했다고 그럽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시작에 아름다운 모습은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 교제하고 물건을 함께 쓰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에서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원형을 찾는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일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또 모든 물건을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여기 빵을 뗐다는 것은 성만찬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함께 공동 식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 그 성찬의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과 피를 기념하고 또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인 것을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초대교회들이 함께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 순회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순회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의 교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또 공동체 아우리치 가면 왜 아우리치를 가냐 뭐 그러지 마십시오. 신청해서 한번 준비, 그 준비를 막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 만나서 그 생각하고 오면 진짜 행복합니다. 안 믿는 표정인데. 해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예수 제자학교가 몇 개월에 걸친 훈련이지만 힘들지만 거기에 또 은혜가 많이 있는 겁니다. 순식구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떡을 떼는 거.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아직 공동체 순회 안 들어간 분들은 순회 들어가시고, 왜 또 맞춤 전도를 하느냐, 우리 공동체 전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 신기해요. 그런 교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가 성도로서 한 공동체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가 했던 일은 기도에 전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점이 있다면 그들이 무슨 세미나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무슨 그런 컨퍼런스를 하지도 않았어요. 또 그들이 큰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그 건축하기 위해서 막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무슨 노회나 총회 무슨 그런 조직 그런 감투를 쓰는 그런 걸 만들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했던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병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기도 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가운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온누리 교회가 기도에 전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지난 40일 새벽 기도회 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구호 목사님이 오셔서 양재에서 이 기도의 불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 서빙구에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부르짖고 기도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 기도의 불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회사에서도 우리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도 우리 사역팀 가운데도 우리 순회도 그런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46절 47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기쁨, 여기 기쁨이 있잖아요. 빵을 떼며 기쁨, 이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기도에 전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생명줄과 같아요. 마치 자궁에 그 아이가, 태아가 그 엄마의 그 탯줄과 연결되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을 듣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우리의 어려움을 또 주님께 아뢰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일이 없고요. 기도해도 안 되는 큰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이 축복이 우리 온누리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고백을 통해 십자가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든 분들이 꿈을 꾸는, 그리고 날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온누리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치고 칭찬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통해 자백을 통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